삿갓만 6,700만 원이 넘습니다. 뭔가 상어의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상어보다는 약간 범고래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이런 부분들 정말 편한데요, 이거? 오히려 급을 너무 넘어버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업권 시청자 여러분. 리빌리티 류지훈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가장 큰 화제의 차량인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시승에서 주로 살펴볼 부분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격적인 부분. 이 차가 독일차보다 비싼 가격으로도 지금 팔릴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상품성을 갖췄는지,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 최초로 적용된 플레어스 커넥트라고 하는 새로운 OS가 이번에 적용이 됐습니다. 이 시스템이 기존의 CCNC와 얼마나 다른지, 또 현대자동차가 말하고 있는 SDV 전략에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 딱 들어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지도의 모습도 조금은 달라지고 있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이 차선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차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로 쭉 1차선만 나오고 있다가 제가 이제 고속도로에 바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몇 차선에서 가고 있는지까지도 이 화면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게 맞죠. 이게 이 화면을 통해서 내가 지금 1차선에 가고 있다, 2차선에 가고 있다, 3차선에 가고 있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게 어쩌면은 안전적인 측면,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측면,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빨리 되는 게 맞았죠. 카메라가 앞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차선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게 어려운 기능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SDV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뭐 기존 차량, 전통 내연 차량들의 그런 기술적 한계 때문에 보여주지 못했던 건데, 지금 이 더 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AAOS를 통해서 인포 화면을 바꿨기 때문에 SDV가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걸 최대한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 그 부분이 기존의 전통 내연기관 차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지금 현대차가 그랜저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보여주고요, 올해 안에 이제 새롭게 나올 아반떼, 또 투싼 이런 차들에도 동일한 기능이 들어갈 거고요, 또 연말에 나올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산타페 혹은 제네시스의 GV90 같은 차량들도 이제 이 플레오스 기반의 차량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까지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들, 뭔가 좀 뒤처진다, 첨단의 기능, 자율주행, SDV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뒤처진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서는 이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조금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한 198마력 정도밖에 안 되고 최대 토크도 25kg 포스미터 정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굉장히 뛰어난, 엄청나게 가속 성능이 뛰어난 그런 차량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주행감이 뭔가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네, 시원시원하게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에 뭔가 세팅값을 바꾸거나 이런 메뉴를 설정을 하려면은 제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특히나 운전하면서 눌러서 찾아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든데, 지금 제가 글레오를 불러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계기판 화면을 바꾸고 싶다라고 했더니 바로 이렇게 지금 기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 정말 편한데요, 이거? 여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의 위젯 구성이 약간은 좀 제한적이다. 여기에 사실 좀 제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 살짝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연비라든지 주행정보 있잖아요. 주행정보가 화면의 왼쪽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전을 하다가 확인을 하려면 옆으로 살짝 시선을 내려야 되죠. 이 부분이 되게 위험할 수 있고 조금은 불편해요. 물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 제가 정면을 주시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차의 속도도 알 수 있고 제가 가고 있는 목적지의 남은 거리, 그리고 지금 제가 이용하고 있는 HD의 설정값까지도 다 한눈에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 화면을 통해서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은 불편한데 여기에 있는 기능을 여기 계기반에서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건 안 되네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이 계기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연비 정보라든지 기어라든지 뭐 경로 정보 요 여섯 가지 기능 안에서 지금 이 위젯을 구성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은 아쉬움이 저는 약간 남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지금 구현해 놓은 그 UX UI가 일종의 이런 SDV적인 화면 인포테인먼트 화면의 스탠다드처럼 업체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모델3나 모델Y 같은 경우에는 계기반이 없죠. 계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모든 걸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정보를 집어넣었던 건데, 이 차량처럼 이렇게 작은 계기반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주행에 필요한 정보는 여기 안에서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능은 정말 편하고 뛰어나네요. 이게 한국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뛸 때 수많은 그런 ADAS 기능들을 활용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FSD나 혹은 GM의 슈퍼크루즈를 제외를 하게 되면 지금 이 HDA가 가장 편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은 사실은 레벨 2++라고 하는 조금은 다른 영역에 지금 주행보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레벨 2 기능들만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레벨 2 기능으로 봤을 때 현대차의 HDA2가 국내 고속도로에서는 가장 편한 기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정말 편해요. 너무나 편하고 제가 운전에 거의 개입을 하지 않고 있죠. 단순히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스티어링 휠만 터치를 해주고 정면만 주시를 하면 됩니다. 다만 제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저를 혼내요. 여기 보시면 룸미러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운전자를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운전자가 지금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짓을 하고 있나 이걸 지금 감시를 하는 건데, 제가 한번 다른 짓을 해볼게요. 이렇게 옆을 계속 보고 있게 되잖아요. 들리시죠? 지금 이렇게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을 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줍니다. 또 경고를 줄 때마다 화면에서 어떤 경고인지에 대한 메시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계속 안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화면에서 이렇게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고 하는 경고 문구가 뜹니다. 그래도 계속 안 잡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붉은색으로 바뀌면서 경고음을 계속 줍니다. 제가 이렇게 잡아야만 되죠. 또 이렇게 보세요. 제가 옆을 보고 가잖아요. 옆을 보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경고도 주고, 여기 눈 모양, 지금 자동차가 너의 눈을 감시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UN에서 정해놓은 안전규정과 이제 국토부의 안전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다 현대차에서도 기능들을 다 집어넣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기능이 있어야지만 운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런 편의장치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죠. 하지만 조금의 불편함 때문에 그 안전을 포기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사고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보니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지키고 따라야 될 그런 규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불편이 싫다 그러면 진짜 자율주행차를 타면 되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진짜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아직까지는 없죠. 네, 승용차들 중에서 없다 보니까 빨리 좀 그런 기능들이 빨리 발전을 하고 업체들도 상용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매번 듭니다. 매번 지금 제가 굉장히 큰 공유를 돌아 나가고 있거든요. 손을 안 잡고 있지만 너무나 지금 잘 돌아서 나가고 있고, 지금 이 차량에는 HDA2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큰 곡률도 알아서 빠져나갈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고, 제가 램프를 현재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램프를 완벽하게 빠져나가지는 못하네요. 이게 토크값이 어느 일정한 각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국내 법규 때문에, 에이다스 관련되어 있는 법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치고는 굉장히 지금 허용 범위가 넓어진 느낌입니다. 거의 최대치로 넓혀놓은 것 같은데, 예전 현대차의 HDA2 같은 경우에는 램프를 뭐 거의 빠져나가지 못했죠.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도 시속 한 60km 미만의 속도에서는 이렇게 90도로 꺾이는 그 정도의 램프 구간에서도 지금 잘 빠져나가고 있었고요. 근데 조금 속도가 붙으니까 아마 토크 값이 높아지면서 각이 좀 더 커지면서 방금 풀렸던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조금 허용 범위가 넓어지니까 운전자 편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안전을 생각한다면 좀 더 주의를 하고 계속 집중하면서 봐야겠죠. 전반적인 승차감이나 주행 감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전에 이제 뭐 벤츠나 렉서스의 그런 준대형 세단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만들어 왔던 그런 준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나치게 소프트했죠, 사실. 그래서 출렁출렁하면서 영감님 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너무 뭐 서스펜션 강도가 무르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무름의 강도를 굉장히 잘 잡아놨습니다. 이게 도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서스펜션이 그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상쇄시켜주면서 그 충격을 운전자한테는 최소한으로 전달하려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고요. 약간 요트를 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러우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주행 감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지금 타고 있으면서 살짝 믿겨지지 않는 게, 이 차는 GN7이라고 하는 그랜저의 7번째 7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뭐 전반적인 외관 디자인은 기존 차량과 많이 비슷한 느낌이 아직도 있고, 근데 실내로 들어섰을 때는 약간 풀체인지에 가까운 그런 많이 달라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주행 감성은 완전 다릅니다. 물론 뭐 기존의 GN7 차량도 좋아요. 좋고 무난하게 탈 수 있고, 이제 국내에 한 40대 이상의 중년들이 원하는 굉장히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량으로서는 정말 대표적인 그런 잘 만든 차량이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네시스가 연상될 정도로 지금 서스펜션 세팅을 좀 바꿔놓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노면의 충격을 받아주는 그 기술,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어지럽지 않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부드러우면 사실 노면의 그런 충격을 그대로 받으면서 운전자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막 울컥울컥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거의 들지 않고, 방지턱을 지날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줄렁 이렇게 넘어가고, 지금 제가 지방국도를 달리고 있단 말이죠. 지방국도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의 이제 노면의 표면이 별로 좋진 않아요, 사실. 근데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자잘자잘한 그런 진동이라든지 충격들을 굉장히 잘 걸러주고 있다. 이게 사실 렉서스의 예전 ES 모델들이 많이 좀 보여줬던 그런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랜저가 한때 렉서스의 ES300 혹은 ES350 이 차량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더뉴 그랜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 일정 부분에서는 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너무 칭찬했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눈을 감고 이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현대차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네시스 차량들이 동급의 현대나 기아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승차감 혹은 스포츠 성능을 보여주는 거는 구동 방식이 일단 후륜 방식이죠. 그리고 쉐시라든지 서스펜션을 만지고 있는 그런 하체를 만지는 기술도 훨씬 더 좋은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주행 품질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더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G80 굳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네요. 좀 놀랍습니다. 물론 제네시스 G80이 나온 지 벌써 6년가량 됐습니다. 그 사이에 현대차의 기술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또 이제 GN7이라고 하는 차량이 나온 지도 3년이 됐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기존 GN7을 출시를 하고 나서 거기서 받았던 피드백들, 그리고 미처 적용하지 못했던 기술들, 이런 거를 하나하나 적용을 하면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더뉴 그랜저의 승차감과 하체 성능을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운전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잘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맞은편 차선에 이제 벤츠의 E200 차량이 지금 딱 마주보고 있는데, 제가 장담컨대 저 차량보다 지금 이 그랜저의 승차감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제가 서스펜션 세팅이 좀 부드럽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뭐 물리적으로 이런 와인딩 코스에서는 조금은 차가 쏠리거나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안 밀려요. 안 밀리고, 와, 차 거동을 잘 잡아주면서 승차감도 이렇게, 와, 잘하네요, 잘하네요, 진짜.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노말 모드로 타고 있었는데 노말이 굉장히 부드러웠다면 스포츠 모드는 제가 조금은 과격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만 오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요. 버티는 걸 넘어서 이야 기대 이상의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거동이 사실은 둔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차량도 좀 더 커지고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와인딩에서는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크루징을 해서 나갈 때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을 보여줬다면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와인딩 코스에 들어와서 제가 굉장히 가격하게 몰아붙일 때는 또 그걸 잘 받아줘요. 지금 차가 밀리거나 쏠려서 내가 어지럽거나 이런 느낌이 별로 없고 한번 몰아붙일 수 있는 만큼 한번 몰아붙여봐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운전자가 불안하지 않게 하지만 뭐 너무나 딱딱해서 이제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게 그 중간 정도의 단단함을 잘 찾아서 세팅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그랜저가 뭐 포르쉐나 혹은 BMW의 후륜구동 스포츠카 같은 그런 칼 같은 코너링을 보여주고 있냐?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5m가 넘는 이 크고 무거운 차체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받아주면서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으면서 편안한데 나름 단단하다 이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확실히 하체 만지는 기술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고 웬만한 독일차의 동급의 모델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차는 전륜구동 차량이잖아요. 전륜구동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길고 크고 무거운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타게 되면 좀 재밌게 탈 수 있다. 도심이나 고속도로에서 탈 때랑은 또 다른 느낌. 굉장히 재밌는 구석도 있는 반전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좁은 이런 시골길에서도 HDA 기능이 아니라
오른쪽 4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LFA 기능만으로도 약간 자율주행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주행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성능이 괜찮네요. 괜찮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고 물론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주행보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다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전방주시를 계속 해야 되죠. 방금 전에도 이제 차에서 계속 전방주시를 하라고 안내 멘트를 계속 줍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하는 또 의무가 있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들은 레벨2죠. 레벨2라고 하는 주행 보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얼만큼의 또 자유도를 느낄 수 있는지를 한번 본 건데 물론 뭐 FSD나 아니면은 중국 차들의 그런 VLA 기능 기반의 그런 굉장히 좀 자율주행 같은 그 정도 수준의 주행 보조 시스템은 아니지만 레벨2 안에서도 많은 기술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현대차도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샤크는 오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뭔가 상어의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상어보다는 약간 범고래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상어의 그 상어 샤크노즈라고 하면 좀 더 날카롭게 빠져야 될 텐데 지금 이 더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날카롭다기보다는 좀 더 웅장한 느낌이죠. 웅장하면서 약간의 각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인데 기존의 GN7은 워낙 딱 떡대가 큰 느낌을 줬다면 이번에는 그 큰 떡대에서 조금 더 지방을 태워서 몸매를 좀 더 약간 부각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처럼 보이는데요. 더뉴 그랜저는 플래그십 차량이다 보니까 흔히들 말하는 사장님들이 또 많이 차는 차량이잖아요. 그런 만큼 뒷좌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뒷좌석 보시면 현대차의 그 공간을 뽑아내는 기술력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 한번 무릎 공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무릎 공간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뒷좌석의 이 넉넉한 거리감이라든지 공간감은 굉장히 넓고 여유롭고요. 무엇보다 현대차가 좀 더뉴 그랜저라고 하는 차량이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 고급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게 티가 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필러 쪽의 마감 같은 경우에도 제네시스급에서 쓰고 있던 굉장히 좋은 질 좋은 그런 스웨이드 질감의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도 보시면 자 이렇게 차 문 도어 쪽에도 이렇게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엠보싱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촉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 무광 알루미늄 처리 그리고 보스 오디오까지 전반적으로 차량이 지금 현대 마크만 없으면 이게 현대차 혹은 그랜저라는 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고급스럽게 보이게 차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 자체는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고 이 가죽 질감이라든지 푹신푹신함 정도도 지금 굉장히 알맞습니다. 되게 알맞게 딱 되어 있고, 이 뒷좌석에 앉으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사장님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등을 기댔을 때 그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누워있지도 않고요. 적당한 각도로 이렇게 누워있어서 편안하게 지금 자세를 취해서 장거리 주행을 할 때도 되게 좀 편안한 그런 좌세를 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팔걸이 같은 경우에도 되게 넓고 지금 좋은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딱 앉았을 때 팔을 얹으면은 내가 적당한 곳에 팔을 얹고서 편안한 자세로 쉴 수 있는 그런 지금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량이 이제 제네시스 G90이나 S클래스 같이 뒷좌석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는 아니죠. 원래는 5인승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인데 이렇게 4인승으로도 활용을 할 때 좀 더 편하고 더 고급스럽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되게 좋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선쉐이드 같은 경우에도 전동으로 지금 이렇게 작동을 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뒷공간에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런 선쉐이드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는 고급차에 어쩌면 필수처럼 들어가 있는데, 손으로 수동으로 올리는 차들 대부분이죠. 근데 지금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전동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던뉴 그랜저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인포테인먼트와 OS적인 측면인데, 지금 중앙에 들어가 있었던 길쭉한 디스플레이 대신에 17인치의 모니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UX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GN7 같은 경우에는 CCNC 버전이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던뉴 그랜저는 플레오스 커넥트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 기반의 최초의 이제 현대차의 IVI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되게 직관적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디 들어가서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서 할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차량에 대한 설정 부분도 이렇게 되게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별도의 앱을 이렇게 하나의 화면 안에서 또 팝업 화면이 뜨면서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메뉴를 활용을 한다라든지 인포 기능을 활용을 할 때도 좀 더 손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능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다 만들어져 있죠. 처음에 이 플레어스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테슬라의 그 화면과 너무 비슷하지 않냐라고 하는 비판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많이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하면서 현대차가 추구하는 바에 좀 더 맞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더군다나 UX, UI적인 측면에서 좀 더 첨단의 느낌을 줄 수 있게, 현대차가 강조하고 있는 SDV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플레어스 커넥트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차량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테슬라 이용자들은 많이들 아시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람의 방향을 지금 화면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원래는 기존에 이제 그 송풍구에 있는 높낮이 조절을 하는 기능을 통해서 했잖아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직접 뭔가를 만지지 않고 화면상으로 이렇게 내가 있는 방향으로 바람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차량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AI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글레오라고 하는 AI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현대차 자체적으로 만든 기능이고요. 그리고 대화를 했던 내용이 이렇게 지금 또 화면에 챗GPT 화면처럼 이렇게 지금 질문과 글레오가 대답했던 부분들 다 지금 이렇게 남아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뭔가 메뉴를 찾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능을 찾을 때 어렵게 들어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운전을 하면서 차량을 조작하기 어려울 때 글레오를 불러서 말로써도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되게 많이 편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차들이나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말로 많이 하죠. 또 최근에 SK팀앤 모빌리티 쓰시는 분들도 R이라고 하는 그 음성인식 비서를 통해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한계가 많죠. 대부분 이제 인포테인먼트 기능에 지금 국한되어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글레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주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어 부분들을 음성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옵션들을 보면은 스마트 카드 키, 뭐 빌트인 캠 2.5, 그리고 20인치 알로이 휠, 그리고 이제 시트 컴포트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옵션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외장 컬러도 조금은 독특한 색상입니다. 트랜스미션 블루 매트라고 하는 더 뉴 그랜저에 처음으로 적용된 그런 색상인데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을 넣어서 지금 만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차량이고 또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승차감을 구현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5m 정도가 되는 준대형 세단을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살까? BMW 5 시리즈 혹은 벤츠 E클래스, 아우디 A6, 볼보의 S90 이런 차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사실 더 뉴 그랜저가 출시하자마자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죠. 차값이 기존 그랜저 GN7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 300에서 500만원 정도 오르다 보니까 페이스리프트인데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죠. 사실 더 뉴 그랜저가 차가 좋아진 거는 인정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기존에 뭔가 떡대가 컸던 부분을 좀 더 멋있게 다듬어 놨고 멋있어졌죠. 실내 같은 경우에도 고급스럽게 소재 활용도 되게 잘했고 구성도 좋아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도 새롭게 17인치가 들어가면서 좀 더 최신의 차량같이 트렌디하고 세련되게 바뀌었죠. 그리고 승차감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지금 받쳐주는 이 기능 자체가 기존의 현대차가 볼 수 없었던 그런 기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제가 여러 기자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들 제네시스 G80 혹은 이제 벤츠 E클래스 혹은 뭐 렉서스의 ES 이런 차량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급을 너무 넘어버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 차를 쉽게 살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을 가지는 거죠. 차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차량이 좋아진 건 맞아요.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이 들어갔고 부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싸지겠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이 5,8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트림에 블랙 잉크 컬러를 넣고요. 그리고 풀 옵션을 넣게 되면 차값만 6,700만원이 넘습니다. 되게 놀랍죠. 현대자동차의 중대형 세단, SUV도 아니고 세단에 이제 그랜저에 6,700만원의 가격을 지불을 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물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풀옵션을 넣지 않을 겁니다. 블랙잉크도 그렇게 많이 선택을 안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트림은 많이들 선택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옵션으로 맞추더라도 6,000만원은 훌쩍 뛰어넘는 가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E클래스 E200이라고 하는 모델이 할인을 요즘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더 저렴합니다. 그랜저보다 저렴하고 아우디 A6도 출시하자마자 지금 1,000만원에서 1,200만원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할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장 낮은 트림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대 중후반의 가격으로도 지금 구매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물론 뭐 하이브리드 좋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그랜저가 더 비싼데 과연 독일차 대신에 이 차를 살만할까? 정말 흔히 말하는 계급장을 떼고 자동차의 그런 기능적인 부분만으로 봤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이제는 맞춰졌다고 보지만 자동차라고 하는 이 비싼 소비재에는 또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가 정말 차는 좋아졌지만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배지를 달고 있는 차량으로서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들보다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볼보의 S90 같은 경우에는 6천만원대 중후반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죠. 이 차보다 좀 더 길고 브랜드 자체도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상품성이라든지 고급스러움 이런 부분 혹은 옵션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랜저가 좀 더 앞서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좀 더 자동차의 기본기라든지 본질적으로 좋아진 그랜저를 살 거냐, 아니면 그래도 브랜드 그리고 이제 안전에 대한 믿음, 수입차가 갖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 이런 거를 갖고서 이제 뭐 볼보 S90이나 아니면은 아우디 A6 혹은 벤츠 E클래스 이런 차량들을 구매를 할 거냐.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높아진 차량 가격에 대한 부담이 이제 국산차에서도 느낄 수밖에 없구나.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산차를 살 때도 5, 6천만 원을 지불을 해야만 뭔가 좀 좋은 차량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은 씁쓸한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이 하체 이야기를 하면 사실 최근 중국차 이야기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예전의 하체 기술은 독일이었죠. BMW, 포르쉐, 벤츠 이런 차들이 사실 하체를 굉장히 잘 만지죠. 서스펜션과 셰시의 그 일체감, 코너에서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그 칼 같은 느낌을 많이 줬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이 지금 사실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엔지니어들이 많이 중국업체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오는 중국차들을 타보게 되면 너무 잘 만들죠.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들기 시작을 했고 최근 중국업체들이 유럽의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몸값을 몇 배씩 줘가면서 대거 완전 싹쓸이 하듯이 지금 영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술력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고 특히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독일 뮌헨에 R&D 센터를 지었고요. 거기에 센터장으로 BMW의 고성능 모델인 M4 GT3를 개발을 총괄을 했던 루돌프 디트리를 최근에 이제 센터장으로 영입을 했죠. 예전에 우리 현대기아가 알버트 피어만 사장을 BMW에서 데려왔을 때처럼 지금 샤오미도 그렇게 사람들을 지금 계속해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포르쉐의 911 GT3 RS라든지 혹은 또 BMW의 엔진 쉐시를 담당했던 사람도 지금 거의 뭐 싹쓸이를 해서 데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YU7이라고 하는 신차의 GT 고성능 버전인 GT 모델을 내놓으면서 독일 뉴르부르크링 서킷에서 이제 SUV 기준으로 가장 빠른 랩타임을 지금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직진에서만 빠른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트랙에서도 잘 달릴 수 있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그런 차를 샤오미가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비단 사실 샤오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니오, 샤오펑, 리오토 이런 차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레거시 기업들 장안, 지리, 체리 이런 업체들도 이제는 기본기를 굉장히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현대기아 같은 우리 업체들도 좀 기본기에 디테일을 좀 더 잘 잡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더 뉴 그랜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돋보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이제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네가 자동차를 뭘 하냐, 혹은 현대자동차가 예전의 그 현대차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현대차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국내 내수 브랜드가 아니고 글로벌 탑3 브랜드이면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정말 좋아진 건 맞아요. 그렇지만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높은 금액을 지불을 하고서 이런 차량을 사야 되는 현실이 됐다는 부분,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국산차에서도 피부로 와닿을 수밖에 없어진 이 현실 자체가 가져오는 조금은 씁쓸한 그런 현실이기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이제 현대자동차의 차를 만드는 기술력이 정말 높아졌고 오히려 이제 유럽 브랜드들 혹은 일본 브랜드들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한국 자동차의 기술력이 아직은 기본기적인 부분 혹은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중국 차들이 아직은 따라하기 좀 멀었다. 그리고 유럽 차들 못지않다. 더구나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갖고 있었던 그런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이 이제 우리 현대차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부분은 정말 긍정적이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그랜저를 구매를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많을 거고 기다려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조금은 비판적인 부분들도 한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시고 그랜저를 사야겠다 혹은 다른 차량을 사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조금 행복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 그랜저를 타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졌어요.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나가는 방향성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한 움직임 이런 거는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정리를 하려고요. 잘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서 칭찬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좋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은데 그 주가만큼 실제 사업 영역에서도 이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냐. 중국 따라오는 거 빨리 떨쳐내고 이제 유럽 브랜드들을 빠르게 추격하면서 우리가 글로벌 탑2 혹은 글로벌 넘버원을 향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종훈 기자였습니다.